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죠? 네,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또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 매순간 죄를 이기게 하고 이런 거듭남을 계속 지속되게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능력, 은혜에 우리가 충만히 젖어서 은혜의 바다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 시간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는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크신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다와도 같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바닷물 속에 잠겨서 매일매일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비치고 하늘의 빛이 가득 차는 그런 경험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친다는 은혜스러운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편지 않네 오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하는 자의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무릎 꿇은 장소 장소마다 개인 개인마다 그들과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노와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성내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고마움 고르게 하옵소서. 보혜사 오셔서 내 맘에 건전고 주옵소서. 능하신 힘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고 많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된 저희들을 매일매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셔서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주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진리의 밝은 불을 우리의 마음속에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지구촌 각곳 개인 개인마다 가정마다 집회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안착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남은 백성 삼아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 보좌에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거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는 않은데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신조로 받아들였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 자체가 의롭게 되어버렸다고 인정해 주어버리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사실은 의롭지 못한 길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만큼 적으시다라고 말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길은 의롭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시고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힘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어서 이제 그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23절부터 28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졌던 열방에서 전부 다 모아서 고토로 데려와서, 원래 있던 땅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영원히 그곳에 살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십자가 이전에 있는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그것이 십자가 이후에는 영적으로 재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그들에게 대한 약속이나 권고의 말씀들은 우리 이 후세대에 와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실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온 학교, 모교의 명예가 달려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우리 교회의 그 명칭, 교회의 평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과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 나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다시 회복하시는 길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앞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강한 나라로 다시 세울 때 온 만국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을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십니다.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다시 말해서 이방 족속의 풍습에서 건지고 바벨론의 습성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정결케 해서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옛날 길로 옛날 있던 곳으로 옛날의 가르침으로 원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그들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또 죄된 풍습과 이교의 풍습,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죄악적인 풍습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우리 마음의 좋아하는 것들과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새로운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새 마음을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마음을 갖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을 원래 히브리 말에 원어에 의하면 내가 돌 같은 마음을 치우고 내가 물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물고기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까? 딱딱했던 마음을 갖다가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물고기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 딱딱한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텐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한다? 너희로 내 율례를 내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때 드디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을 의롭게 하실 때 먼저 씻으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더러움을 씻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주로 강조하죠. 주로 복음은 거기서 끝나죠.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씻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성령에 의해서 그의 생애와 마음이 지배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럴 때 내 이름이 열방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누굴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고 덜 순종하고 덜 포기하고 덜 굴복하고 덜 드리고 구원도 얻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롭게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여기 분명히 설명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약이 오면 신약을 여기에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이라 허무한 일을 하는 것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신 그 이미 말씀하신 말씀과 정반대처럼 들려요. 누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쓴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도 떨어진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자가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주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 할례 받으면 유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지키고 금식일도 지키고 다 해라. 모세율법 하나 지키냐? 몽땅 다 지켜라. 그래야지 하나 지키는데 열 개인데 아홉 가지 지키면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고 그거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너희들 좋다. 할례 행했느냐? 좋다. 다 해라 그러면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율법을 말할 때 모세의 의문의 율법도 포함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할 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공로로 내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율법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려고 애를 쓰므로 할례 행하고 또 무엇도 하고 무엇도 무슨 절기 지키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행하는 것이냐, 아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는 몽학 선생이었다, 유치원 선생이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손을 붙잡고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율법에 하는 일은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 기능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구약은 행함으로 율법 순종해서 구원받게 하고 신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오해하게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거듭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내 신을 너에게 주. 에스겔서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 또 예레미야 31장 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줄 텐데 내가 너를 정결케 세운 다음에 내 신을 너에게 주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시는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나 나나 다 소용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을 의롭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의롭다. 예. 제가 한국에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시켜줬지 않습니까? 왜 그 율법 계명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법을 지키는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그저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율법을 그렇게 패해버리신다면 주님께서 벌써 패해버리시고 그냥 다 용서해 주어버리시지 무엇 뭐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런 합리적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만약 그러실 것 같으면은 패해버리고 그래 율법금 없애버리자 내 용서하고 받을 테니까 잘해라 이렇게 해버리시지 무엇 뭐 때문에 우리 율법을 계명을 범한 죄값을 치르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얘기가 그건 우리가 이미 지어낸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지요. 아니 글쎄요. 그런데 용서해주는 일에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면 율법을 폐기해버리면 된다면 그럼 뭐하러 값을 갚습니까? 그럼 아 이거 좀 귀찮으니까 율법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 때문에 그 계명을 범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십니까? 계명이 중요하지 않고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 없다면 더 이상 폐기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또 생각하면 해야지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막 봤는데 또 이제 제 질문해요. 아이,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돌아갔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글쎄요. 그런데 밑바닥에서 어차피 계명과 율법을 폐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 책임을 지십니까? 처음부터 폐해버리시지. 자, 또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 받아버린 것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회개해야지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명이 여전히 존재하네요? 가만히 있어요. 계명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계명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계명이 존재해야 죄가 되니까, 계명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은 맞긴 맞습니다. 이분이 점점 조금씩 난처해지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왜 했습니까? 그랬더니 점점 난처해졌어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폐하거나 변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씻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계명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는 의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의로운 마음이 가진 자는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율법과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계명을 어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마음 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이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아, 그 말도 맞네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의 의로움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 필요하고 했어요. 읽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25절 읽어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다시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물었어요. 자, 성경에서 의로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삼가 지키는 것이네요. 그렇죠? 아, 이건 조금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별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한번 질문해서 마음속에는 모든 의문을 다 풀어보려고. 목사님, 그거는 구약 아닙니까? 구약. 신약을 봅시다, 신약. 그럽시다. 신약을 봅시다.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부터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설명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그랬더니 지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율법의 요구는 순종이죠. 맞습니까? 아, 그건 맞대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의로움입니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아, 그분이 이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사시면서 죄를 정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육신 속에서 죄를 정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더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 그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도 속에 있는 죄를 죄다, 들어오는 유혹의 죄를 죄다, 라고 정죄하시면서 죄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로마서에 로마서는 복음책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에서 지금 의로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의 파워에서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산다? 아, 주님의 뜻과 계명의 정신대로 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6절을 읽도록 했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다. 여호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의다. 아,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 새 언약 얘기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십자가 이후에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전이 아니고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10장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걸 가만히 읽더니 참 오랜 시간 동안 배워야 할 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저와 대화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그걸 몰랐습니까? 그 말이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네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것을 몰랐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선생님이 그 진리를 알고 싶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당신은 그 의의를 찾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의의 경험을 갖기 위해서 목마르고 정말 예? 배가 고파서 큰절히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잘못된 가르침을 믿으면 경험이 잘못 비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을 자근자근 계속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참된 의로운 경험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편견이 되고 나중에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분은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 믿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괜히 말이죠.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럴 필요 없어요. 잘못 믿었으니까 잘못 믿었다 그래야지. 아, 그게 아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잘못 믿었죠. 고치셔야죠. 뒤집어져야죠. 그분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이러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의의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 의의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 원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가 뭐예요? But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요 이 의의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이 하나님의 의의를 올바로 설명을 딱 해준 다음에 이 성경에 참된 의의를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서 두 무리가 쫙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윗물과 아랫물이 쫙 갈라져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 사람들이 쫙 갈라져 버리는지. 왜냐하면 이런 의의를 얻기 원하면 자기가 버릴 것이 있어요. 굴복할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직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팔복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져요. 배불러요. 하나님의 인정으로 마음이 배불러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가득하고 부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마음이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맞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냐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가난한 것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빈곤함을 느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의롭게 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 그런 자에게 하늘은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약속을 알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늘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힘이 내 속에 없어요. 성령을 간절히 원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원해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의를 내가 원해요. 그때 내 마음이 가난하고 간절히 원하는 철실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이것은 그냥 애통이 아니죠. 죄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악함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애통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인 슬픔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는 용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마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슬픔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죄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의 경험을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아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자기만의 깊은 영혼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자기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고 내 과거를 씻으셨고 나를 구하셨고 당신의 품을 나를 안으셨다. 그것은 자기 영혼 깊숙이 느끼는 그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뭘로 채워요?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없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정말 의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날 인정하시는 그 위로를 진실로 받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행함으로 자기 행동으로 무엇을 드림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때우려고 해요. 그것이 이교대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예배의 형식인 것입니다. 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온유하지 못한 자가 땅을 잃어버렸어요. 온유한 자가 나중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기업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게 되면 천국 백성의 성품이 나타나죠. 그래서 온유한 자죠. 이 순서입니다. 순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러면 온유하게 돼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매일매일 의를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주께서 역사하시는 의. 이게 순서적으로 쭉 나가요.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데서 천국이 저희 것인데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 천국 백성의 특성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온유하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라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특성을 온유함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안 돼요.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며 또 어떻게 해요?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며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깨뜨리죠.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태세를 채웁니다. 누가 딱 얘기하면 팍 서죠. 그렇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유함이 깨집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 무시당하는 것이나 경멸당하는 것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난에 대해서 귀멍을 해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 소경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그저 겉으로 좀 웃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이 온유 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정말 하늘 기업을 받을, 그렇죠? 땅을 기업을 받을, 우리가 영원히 하늘과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전혀 해가 없고 전혀 영원히 즐거운 것은 다 온유한 사람들만 거기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시죠. 저도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 벌써 몇 명이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온유. 얼마나 그 부모들이 그 온유, 그 자녀들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온유라고 적혔어요. 온유.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온유. 그렇죠? 온유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어디 갔습니까? Peace and be still.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잠잠하고 고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왜요? 풍랑이 이니까 잠잠하고 고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조용할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 말이 맞지 않아요. 풍랑이 일고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게 말이 맞죠. 우리 마음속에 별하별 어려움이 다 생겨요. 공격, 비난, 핍박, 조소, 경멸, 자존심 상하고 별일이 다 생기죠. 금방 깔딱 죽는 일이 생기고 금방 핍박으로 죽을 것 같고 따돌림을 받고 힘들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는가, 고요함이 있는가, 남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 속에 고요함이 있어요. 중국에서 공안부에 잡혀가는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앞에서 욕을 먹고 큰 소리치고 겁을 줄 때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저도 경험을 했잖아요. 중국에 저도 경험을 했잖아요. 겁나요? 당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겁을 주고 참 소리 지르며 들어오니까. 응? 옛날에 싸움할 땐 요새는 다 그렇게 안 하죠. 무기가 있으니까. 옛날엔 군대가 모여가지고 막 꽝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방패를 쾅쾅 두드리고 소리를 내서 그냥 저쪽에 길을 꺾어버리며 들어오잖아요. 중국엔 지금도 그래요. 길을 꺾어주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속에 조용하게 평화가 깨지 않을 수 있는 품성.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린 에덴을 온유한 자들이 도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목마르고 주리고 목마랐다?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닙니다. 예? 올바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리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우리 첫 번째 서두에 얘기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의. 그 의를 주리고 목마른 대신 간절히 찾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참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의 행복함이요. 그런 뜻이죠. 복이 있나니? 그런 뜻은.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 행동과 삶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의로운 마음이 생겨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렇게 살고 그런 동기가 생길 때 그때 찬찬하게 우러나오는 샘물처럼 솟는 기쁨, 은혜, 감동.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한 분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쁘십니까? 아, 좀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잠깐 저와 좀 대화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목사님 특별히 이제 바쁘신 줄 알지만 제가 아침에 제가 좀 간증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건 제가 시간을 내야죠.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 간증을 해요. 제가 과거 이런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나는 잘 몰라서 인간의 꾀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그 섭리의 경험을 한 다음에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대요. 그 마음이 감동해서 아 난 정말 요새 너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과거에 없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내가 기도하고 믿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내가 요즘에 경험하면서 특별히 아 이제 믿음이 이것이고 신앙생활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내가 목사님께라도 간증을 해야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하고.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죄와 악을 물리치시는 경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내가 아니라 내 과거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아주 잔잔하게 우러나는 샘물 같은 기쁨, 그 감격, 그 감사함.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그 의, 예? 옛날 사도 바울도 말이죠. 빌립보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내가 버린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만큼 간절한 그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줄이고 목마랐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는 그런 율법사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가 의를 얻으려고 했던 그 피곤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여 주님의 계명과 뜻대로 살 수 있게 하고 율법의 욕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다음부터 그는 그 예수를 알고 주께서 구원하시는 구속의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였습니까? 의에 대하여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만날 주시고 그 경험을 구원의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배부를 것이며 그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만이라는 식의 형식주의가 아니라 값싼 거짓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 그 경험이 너무나 너무나 좋고 너무나 너무나 소원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요 이 책에서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좀 읽어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인간적인 말과 논리로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렇게 딱 정리된 이런 좋은 말씀을 읽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래서 끝나면서 The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s. The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s. 이것은 팔복에 대해서, 특별히 그 팔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복의 산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하늘의 백성들의 땅을 기호로 받을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원칙들을 설명하시는 그 장면들을 쭉 풀이한 이 책, The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s, 이 축복의 산으로부터는 사상들, 생각들, 그런 책 17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가 막힌 설명을 써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면,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은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식사하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은 지금 음식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다른 거 하면서 듣는 분들은 좀 정신 차려서 좀 주목을 좀 하세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데 뜨개질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많이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시요. 그 뜨개질 하는 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제 말씀 들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걸 들으시면서 한번 이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의 경험이 무엇이냐,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경 말씀을 다 짜내서 마치 한약처럼 우려내서 주는 것 같아요. 보약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의는 사랑이며, 오, 의는 사랑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되미니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돼. 그렇죠?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아, 기가 막힌 설명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목사들이 설명하면 교회의 의에 대해서 오해가 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죠?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 의는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의, 그것으로 내 마음이 배부르지 않고 이건 공허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참된 의를 달라고 간절히 목마르고 줄이는 경험을 하고 저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거둬주신다.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의를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의를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냥 거저거저 이렇게 살짝 성취를 씌워주신 것으로만 알아요. 아닙니다. 그 의의는 우리 속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파워예요.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떡, 곧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그러면 식물이 들어와서 내 몸에 힘과 양분을 이루고 내 속에 세포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가서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의 생명의 떡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우리 속에 그것이 의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피곤에 지친 여행자가 광야에서 샘을 찾다가 찾으면 기가를 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가 근원이신 생명의 깨끗한 물을 갈급함으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찾으면 우리가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파워와 복음의 역사가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는 하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의, 유일한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이 매일 살아서 움직여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 보았으나 하나님의 의를 얻기는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같은 꽃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의,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합니다. 저희 속에 오셔서 주님과 교제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를 받아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매일 하게 하셔서 저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일치된 마음 가진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의를 사모합니다. 그 의를 가진 자들이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영혼의 충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